예,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우리 2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라는 말로 그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2절부터 14절까지는 다니엘이 본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고요. 15절부터 마지막 절인 28절까지는 그 환상에 대한 해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그렇죠? 천사가 환상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네 마리의 짐승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네 개의 짐승은 대체 무엇일까요? 17절에 보시면 그네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네 명의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23절에 보시면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네 마리의 짐승은 왕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또 국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니엘이 본네 마리의 짐승을 차례로 볼것 같으면 첫째 짐승은 4절에 나오는데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란 나라는 그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있는 사자를 국가의 상징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걸 좋아했던 나라였습니다. 둘째 짐승은 5절인데요. 곰과 같은데, 그래서 곰은 메대라는 고대 국가를 가리킵니다. 셋째 짐승은 6절에 나오는데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랬죠. 이 표범은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넷째 짐승은 7절에 나오는데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랬습니다. 이네 번째 짐승은 그리스 제국을 가리키는데요. 알렉산더가 이룬 그 알렉산더의 제국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헬라 제국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에게는 뿔이 달려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7절에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더라 그랬는데요. 이 뿔은 뭘까요? 24절에 보면은 그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다. 열 개의 뿔은 열 명의 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왕과 국가에 대한 겁니다. 왕과 정치 권력과 국가에 관한 문제를 다니엘서 7장은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니엘서 7장은 인간 역사의 가장 중요한 그 국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11, 12절에 보시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국가들 중에는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그런 나라들도 있고 부분적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간 동안 더 지속될 국가도 있지만 결국 이 미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누군가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분을 인자 같은 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우리말로 옮기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고요. 영어로 말하면 son of man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주십시오.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극히 일부분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바로 이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이러한 표현은 아람어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무엇무엇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엇무엇이라는 종에 소속된 한 개의 개체를 나타내는 아람어의 수거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의 아들, 그러면 소라는 종에 소속된 한 개의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그냥 소입니다. 소의 아들은 송아지가 아니라 그냥 한 마리의 소란 뜻이죠.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란 종에 소속된 한 개의 개체, 즉 한 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는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인자 같으니, 즉 사람 같은 이를 보았다는 말이에요. 사람 같은 어떤 분을 봤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을 타고 내려온 사람처럼 보이는 이 분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아닌 신적인 지위, 영어로 말하면 divine status를 갖고 계신 분일까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이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급의 지위를 갖고 계신 분임이 매우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인자 같다, 사람 같다,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표현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아, 저 사람은 일본 사람 같아 라고 말할 때 정말 일본 사람한테는 그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일본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한테 아, 저 사람은 일본 사람 같아 이렇게 말을 해야 그 말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같다라는 그 말은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하면은 그런 말 하면은 별 의미가 없고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를 향해서 말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인자는 인간이 아닌 다른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겔서 1장에 사람의 형상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람과 같으니 이분은 바로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사람의 형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미래에 성육신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누구냐?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충만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는 호칭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같은 이와 같은 말씀에서 인자라는 이런 호칭은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매우 노골적으로 내가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묘사되어 있는 그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바로 그 인자라고 주장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구약성경에서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름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시편 104편 3절에 보시면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인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원래 계시던 곳, 그분이 원래 소속되어 있는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인자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인자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습니다.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인자를 왕으로 임명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나라의 왕일까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임명하신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왕자라는 말은 한국말로는 지금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람어로 읽어보면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자가 아니고 왕자들이라고 번역해야 올바른 번역인 겁니다. 다니엘은 한 개의 왕자가 아니라 복수의 왕자를 봤는데요. 복수는 두 개부터 시작되죠. 그러면 대체 몇 개의 왕자가 있는 것을 본 걸까요? 뭐 수십 개를 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를 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왕좌에 앉아 계시고 다른 왕자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왕자는 지금 비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임명하셔서 그 빈자리에 누가 앉느냐? 바로 이 인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인자가 나란히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두 개의 보좌가 있는데 한편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임명하신 영원한 나라의 왕 메시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만들기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해서 두 분이 함께 나란히 앉아 계시는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과 이 다니엘서 7장의 그림이 사실상 똑같은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은 두 가지 종류의 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그게 보이십니까? 그게 보이셔야 돼요. 잘 보세요. 두 종류의 왕입니다. 하나는 짐승이 된 왕입니다. 이 짐승은 한 명의 왕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나라를 가리킨다고 했죠. 왕만 짐승이 아니라 그 나라 자체가 짐승의 나라는 겁니다. 짐승의 나라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나라의 백성들도 똑같이 다 짐승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짐승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똑같이 다 짐승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짐승들의 나라라는 겁니다. 두 주 전에 우리는 로마서 7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백조형 인간과 흑조형 인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다 각각 두 가지의 가능성,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성이 하나님의 그런 신적 성품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죠.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 있는 악이 완전히 내 삶 속에서 100%, 200% 구현이 돼가지고 내가 짐승처럼 되는 길인 겁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이 짐승이 다스리는 이 짐승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두 번째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인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이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왕은 어떤 왕인가요?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인자에게도 나라가 있고 그에게도 섬기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8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나라를 얻는 겁니다. 언제? 그 인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임명할 때 그들도 그 나라를 얻는다는 겁니다. 27절에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누굽니까? 바로 인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인 겁니다. 성도, 거룩한 자들, 거룩한 백성들, 이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신성, 그 디비니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속성인 그 거룩함을 소유할 운명을 갖고 있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는 엄청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동물과는 달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즉 신성을 넣어서 창조해 주시고 또 인자처럼 보이시는 분, 바로 이 인자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노력하고 계시는데 인간은 죽어라고 짐승처럼 행동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결국 짐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릴까요? 호세아서 4장 16, 17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16절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 버려두라. 이스라엘이 소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완강한 고집센 소처럼 돼서 그들도 완강하대요. 그래서 고집이 너무 세서 하나님께서 양떼를 돌보듯이 도대체가 이 이스라엘을 돌봐줄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이 우상과 연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상과 연합하면 짐승처럼 된다라는 암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왜 데리고 나오셨을까요? 출애굽기 4장 23절에 보시면은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9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8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을 너의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원래 이집트에서 송아지를 섬기던 소를 신으로 섬기던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나를 예배하려고 애굽으로 데리고 나왔더니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신들을 구원한 홍해바다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 이들의 목이 뻣뻣하다. 누구처럼? 소처럼. 시편 106편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경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신적인 영광을 소의 형상과 맞바꿔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신적 속성 대신에 소의 형상이 생겨나고 짐승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신성 디비니티는 사라지고 그 짐승의 속성, 영어로 말하면 그 베스티얼리티가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인간 내부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욕하고 그 결과는 우리가 짐승처럼 되는 겁니다. 영어로 we become what we worship이란 말이 있습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바로 그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처럼 되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짐승처럼 된다는 겁니다. 짐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인간들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타종교를 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타종교를 섬기지 않고 무종교라 혹은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 깊이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나 자신은 절대적으로 옳고 나는 선의 화신이라고 여기는 그런 자기의와 더 나아가서 그런 유사한 정치 이념을 우상처럼 섬기는 종교로 삼고 있는 그런 자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그 문제를 다루지 않고 다음 주에 제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우상 숭배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짐승들의 국가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19세기 말에 과학 문명과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인류는 미래를 향해 장밋빛 꿈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문명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앞으로 머지않아서 천년 왕국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후천년설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생겨난 것. 이런 낙관적인 기대, 인간에 대한 매우 낙관적인 견해의 기초에서 19세기 말에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념이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런 장밋빛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전은 숭고한 인간성의 완성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지상의 파라다이스를 갖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거꾸로 과학기술 문명과 산업의 발전은 전쟁터에서 인간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기술이 되어서 문명 그 자체와 인간성을 파괴하는 데까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과연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이냐? 인간이 과연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그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된 겁니다. 낙관적인 인간론의 기초에서 1917년에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러시아 혁명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었나요? 아닙니다. 러시아 혁명이야말로 인간성에 대한 더 깊은 회의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탈린 때 1932년, 33년에 우크라이나에서 홀로도모르라고 불리는 집단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라는 땅은 뭐 지금도 그 러시아가 그 땅을 탐내고 있죠. 그 땅이 왜 좋냐면 이 검정색의 흑토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농사가 너무 잘 돼요. 러시아의 곡창지대입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생산하는 식량의 25%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부농들이 많았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부유하게 된 그런 농민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굶어 죽을 일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스탈린 때 이 지역에 집단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농들의 땅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저항해죠. 땅을 강제로 빼앗아가니까. 저항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해에 식량을 다 걷어간 겁니다. 먹을 식량 없이. 그래서 강제로 굶겨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글에 이 우크라이나의 그 집단학살 사건 쳐서 사진을 보시면요. 정말 뼈하고 가죽밖에 남지 않은 그 사람들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죽었을까요? 여러분 독일에서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600만 명 죽였습니다. 스탈린은 이 우크라이나에서 몇 명 죽였는지 아십니까? 1500만 명 죽였습니다. 히틀러가 죽인 것보다 거의 3배에 달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 한 해.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히틀러 혼자 죽였습니까? 히틀러만 유죄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히틀러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독일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전쟁을 수용했고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유태인들 죽였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루터파 독일교회도 카톨릭교회도 다 지지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의 집단적 광기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겁니다. 독일 국민들 자체가 다 공범이야. 그래서 그들이 다 짐승처럼 되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짐승의 나라가 된 겁니다. 스탈린 한 사람만 유죄일까요? 아닙니다. 소비에트 연방 국민들이 모두 다 이 공산주의 이념에 푹 빠져가지고 공산사회 건설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은 다 죽여도 돼! 라고 집단적으로 동의하게 됐을 때 홀로도모르 집단 학살이 일어난 건. 그래서 스탈린 혼자 유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소비에트 연방의 모든 국민들이 다 유죄고 그들이 다 짐승처럼 되고 그 나라가 짐승의 나라가 된 겁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였던 시절에 난징에서 380만 명 학살했습니다. 1967년 나이지리아 내전 때 100만에서 300만 명의 이구보족이 굶어 죽거나 학살당했습니다. 1975년 캄보디아 킬링필드 아시죠? 100만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공산 크메르 루즈 군에 의해서 학살됐습니다. 1950년에서 80년 사이에 중국이 티베트를 지배하면서 죽인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정확한 그 숫자를 집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숫자가 없습니다만 달라이 라마 정부의 집계에 의하면 사망자만 120만 명입니다. 총 인구가 몇 명이냐? 600만 명입니다. 5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이게 20세기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 7장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역사예요. 나치즘과 같은 우파 전체주의건 스탈린주의와 같은 좌파 전체주의건 상관없이 20세기에 이 전체주의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인간이 집단적으로 짐승이 되어서 얼마나 악마와 같은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지난 세기의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독일을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 때 국민 투표로 그 결정이 됐습니다. 나치가 진행하는 모든 정책들은 나치의 국회에서 표결해도 다 압도적으로 찬성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으로 다 하는 건데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으로 지금 나치당이 출현한 겁니다. 독일이 짐승이 된 겁니다. 다수결로.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으로 이러한 절대 권력 출현하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는다는 겁니다. 인간 내부에 있는 이 짐승의 본능이 집단적으로 나타나면 국가 자체가 살인기계처럼 되는데 한 사람의 개인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개인적으로 죄 짓는 거는 여기에 비하면은 이건 애교 수준이라 이겁니다. 애교 수준.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면 이겁니다. 국가 자체가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라는 거는 잘못되면 위험한, 아주 위험한 기계, 위험한 시스템이 되어버려서 우리의 역사 통해서 본 것처럼 짐승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 집단적 광기가 발작을 해서 국가가 짐승이 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법치주의라는 거예요. 법치주의. 이 법치주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 법치주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이 법을 잘 지키는 거야. 잘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 벌 주는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법치주의에. 이 법치주의의 더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법으로 미리 다 규정해 놓는 겁니다. 그게 법치주의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에요. 즉 국가 권력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권력이 무한 권력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국가 권력에 수갑을 채워놓는 겁니다. 밧줄을 좀 묶어놓는 거예요. 손발을 조금 묶어놓는 겁니다. 왜? 국가 자체가 짐승이 되어서 그것도 국민 대다수의 투표에 의해서 국가가 짐승이 되는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범죄 집단이 되지 않게끔 하려고 국가 권력에 제한을 가하고 족쇄를 채워서 법으로 막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주의가 중요한 거예요. 인류는 특별히 이 서구 사회의 경험은 이 법치주의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 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헌법을 만들고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은 결단해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는 성경의 이런 가르침과 지난 세기 인류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을 우리가 요약해서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교회 밖에서도 가르쳐서 인간이 집단적으로 범죄 집단이 되는 그런 길로 가지 않게끔 우리가 막아야 될 책무가 교회에게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두 눈을 부릅뜨고 정치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지금 잘못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길로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짐승이 되는 길을 막고 짐승의 국가가 출현하는 것을 막는 그 일을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